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4장에 있는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4장 25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25절에 26절을 먼저 볼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참 이게 뭐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을 이제 이 누가가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성경에서 사렙다의 한 과부와 그 내용이죠. 그리고 수리아 한 문둥이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렙다와 수리아는 뭡니까? 모두 다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렙다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구속사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진실되게 예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외형적인 열심이나 경건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인정하고 또 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그 역사적 사건의 두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8절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조금 전에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경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탄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변하는 데는 죄송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증거되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들의 태도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모든 유대인 과부들을 제쳐두고 시돈에 사는 한 이방인 과부를 도왔고요. 그 후에 후계자인 엘리사는 수리아에서 온 한 군대 장관을 치유했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는 그 당시 오만한 유대인들의 민족적 배타주의에 아마도 타격을 주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그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누가가 이 4장을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죠. 회당에 모인 회중들은 무척 분개를 했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자신들을 계몽할 경우에만 진리를 사랑했다. 그러나 진리가 자신들을 책망할 경우에는 진리를 혐오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말은 은혜로운 말은 원하지만 진리와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나사렛 거민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원하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누가의 교훈이고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선교 본부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규적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그 백성들은 주님의 메시지, 그 권세에 꽤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33절로 37절을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말은 말이죠. 의학적 분석이기보다는 영적인 분석으로서 때때로 육체적 병이나 불구가 귀신의 장난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입니다. 다가 아니고요. 예수께서는 나오라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또는 다른 이의 권위를 끌어들이지 않고 단지 당신의 권위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귀신은 전혀 저항하지 못한 채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에서 그분이 이미 악한 영을 정복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38절로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 고쳐주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40절로 42절입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니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낮이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해 주는데 힘을 쓰셨어요. 새벽이면 기도하셨고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복음 전파의 역군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히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을 낚는 일로서 여느 세상 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43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께서는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사랑받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역의 긴박성을 느끼고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여러 번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거부하는 자는 뭡니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혹은 왕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 성격, 근원, 목적 등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권은 그의 백성의 마음에 인정이 되고 그들의 삶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그들로 교회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 우주의 권속을 이루게 했던 겁니다. 이 같은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중심사상에서 나온 그러한 선포이죠,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 하는 진리를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같은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명심해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자,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침내 계시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복음 증거와 병자 치유로 요약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5장에 이르러서 더욱 본격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신 사실과 세 가지 이적 그리고 한 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자를 부르신 기사에 단연 이 5장은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져 있음을 보게 돼요. 따라서 이 세 이적과 한 가지 비유는 각기 제자를 부르는 장면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대면할 때부터 그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고, 당시 율법주의적 전통과는 색다른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와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는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마태 등 4명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 수록되고 있고, 12 제자들이 모두 세움을 받은 것은 6장 12절로 16절에 가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사역 초기부터 부르기 시작하사 그들과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5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큰 호수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디베리아 바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게 불리운 그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 방법에는 부자연스럽거나 판에 박힌 점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회당이나 산에서, 때로는 광야나 묘지 등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외형적인 조건, 그러니까 환경, 시간, 시설, 이런 것 등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봅니다. 3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 시몬에게 청하여 호숫가에서 약간 떨어진 다음 배를 강단으로 삼아 무리를 향해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무리들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한편 누가는 이 배가 시몬의 배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밤새 고기를 잡아봤지만 헛수고만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전문 어부 시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바닷가 태생으로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 그 일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세요? 목수 생활을 해오셨던 분 아니에요?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께서 무슨 연고에서인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전문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 누구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불합리하고 불일치한 면들이 많았단 말이죠. 고기를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은 태양이 바다에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있어야 돼요. 아무데나 그물을 내리면 되겠어요? 고기도 그 깊이에 따라서 모여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 밤을 세운 까닭에 몹시도 지쳐 있었고, 게다가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려 간밤에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성도들의 삶이란 단순한 자연 법칙이나 합리적 상식의 선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역설적이고 또 이적적인 차원, 강력한 요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끝없이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하는 신앙훈련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실패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그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순종은 항상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죄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이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나타난 결과가 기적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기에 있고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시몬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결국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일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 차고 넘치게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익을 미치며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 자신에게 죄가 많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 또는 그보다 더 큰 지식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지닌 선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더랬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께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 그래서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에 대한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께 대한 그의 생각이 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어떻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계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즉 그는 예수께서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믿었던 거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 있는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